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질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20장 2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단점,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7절 지난 시간에 조금 봤어요. 그럼 한 번 더 보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두개 사람들은 경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이 좋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28절을 가보겠어요.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 결혼을 했잖아요. 뭐 형이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와 같이 살게 되고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된다면 천국에서 이게 볼상사납지 않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께서 부활을 인정하신다고 판단을 했죠. 나름대로 철저한 반대 논리를 펴고 이제 예수님과 한판 붙자 이런 기세등등함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 등 뭐 여러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첨예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 대해서도 자신만만한 투로 접근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논거로 언급한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근거한 계대 결혼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다름이 아니라 이 남편이 없이 이제 죽을 경우 시동생과 그 형수가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혼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과 부활 교리와의 그 모순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이러한 관습을 들고 나오면서 이 부활이야말로 이게 엉뚱한 거 아니느냐.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실까요? 29절로 33절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과 부활의 모순을 말하기 위해 전제된 내용입니다. 즉 일곱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결혼한 마청이 죽게 되자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러기를 일곱 회나 반복해서 그 여인은 일곱의 남편이 된 셈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 여인도 죽었는데 문제는 모두 죽어서 다 부활을 했다고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하나고 남편은 일곱인데 그렇다면 부활 후에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 일부 일처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일곱 명의 형제 중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지만 가상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동생이 미망인의 형수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의 상황에서 이 질문은 상당히 진지하고 흥미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은 논쟁의 승리를 확신하고서 아마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의 질문에 따라 일곱 형제 중 어느 한 명을 택하여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거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식의 객관적인 자세에서 나온 이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아예 단정적인 물음으로 이들이 질문을 던졌단 말씀이죠. 이 물음에는 마치 그 미망인이 부활 시에는 반드시 일곱 형제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윽박지르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의 삶과 동일선상에 두고자 하는 전제 자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부분은 타 공간 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문장인데 대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잘못 알아 부활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신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4절도 보면 예수님은 대적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곧 그들의 질문에 끌려다니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부활 후 상태에 관한 진실을 본질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대적들의 무시와 또 무지와 또 악한 계계를 자연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전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신적 지혜 앞에서 대적들은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편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일반적 부활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부활관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 이후의 삶을 현세의 삶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20장 35절 봐보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느니라. 명확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사두개인이 질문한 내용이 1차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부활한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부활 후 거하게 될 세계, 곧 천국이 모든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의 세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 의해서도 지적되는 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언급된 합당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보실까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러분, 본절은 앞에서 언급한 바 곧 부활한 저 세상에는 결혼이 없다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혼, 생식, 출산 등의 개념과 일들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한정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후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삶과는 달리 죽음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삶에 있어서 결혼이 없다는 말은 결혼과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고 부유의 삶을 사는 생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관은 사람들의 삶이 죽은 후에도 지속되고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37절 한절도 보고 찬양 나누죠.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변호하시는데 어떻게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자신이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니까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몸은 비록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케 될 것임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죽음이 곧 존재의 끝으로 보이지만 신령한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절은 이런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임을 역설하는 것인데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 있다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구체적 삶이 변혁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마가나 마태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덧붙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죽었어도 살아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고요. 부활 역시 육체적 의미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이며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의 영생, 부활이 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차원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20장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이 옳으니이다,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과 천사의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던 아마 바리새인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들은 비록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사상적 숙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주장을 여지없이 회파해 주신 데 대해서 아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장 40절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 진술 역시 누가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예수님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결국 본장에서 등장한 산헤드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사두개인 등 모두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의 민족의 지도층으로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 또는 집권 세력인데 그들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신적 지혜와 권위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단지 혈통적인 자손을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인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곡해한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상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해서 다윗왕 시대와 같은 번영스러운 이스라엘을 복원시킬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고대하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으나 본체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메시아가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 완전히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도 상당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는 시편의 다른 시보다 더욱 빈번하게 신약성경에 인용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편 110편을 예언적 시로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는 유일한 설명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자 인간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지만 인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군중들은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호했지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왜곡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고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고백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완악한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적대자들을 침묵시켰으며 그들의 공공연한 도전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5절로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당시 주위에 있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그대로 증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원망하고 더욱더 핍박하고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얼마나 그 높임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서기관들의 허영을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또 보시면은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그 명예욕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시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구체적 죄악상을 폭로하는데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고아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정말 불쌍한 대상으로 인지가 되었던 거거든요. 본문은 약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가 흔히 있었던 것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뜻하는 구체적 사실은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율법적 판결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타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착취한 사실들을 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외식과 가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는 지식을 남용하고 권력과 종교적 율법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다른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로 단정짓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20장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21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